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 구약성경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가 오는 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는 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조치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 곧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얻으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할지라.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런던에 작가가 되길 원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작가가 될 수 있는데 유리하게 보이는 조건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교육은 4년밖에 받지 못했고 아버지는 빚 때문에 교도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겨우 직업을 하나 얻었는데 쥐굴같이 음침한 창고 속에서 구두 약통에 상표를 붙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밤이면 초라한 지붕 밑에 다락방에서 두 소년과 함께 새우잠을 잡니다. 두 소년은 빈민가의 불황아들이었습니다. 작품을 쓰긴 썼지만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 누가 보면 비웃을까봐 사람들이 모두 잠든 사이에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그의 처녀작을 우송했습니다. 계속해서 작품을 보내봤지만 전부 반송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그에게도 기념할 만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작품 하나가 햇빛을 본 것입니다. 원고료는 한 푼도 못 받았지만 그는 편집자에게 칭찬의 말을 들었습니다. 드디어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감격하여 흐르는 눈물을 닦으려 하지도 않고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자기 작품이 활자화되어 세상에 나온다는 사실이 그의 생애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소녀는 다름 아닌 유명한 영국의 작가 찰스 디킨스입니다. 만일 편집자의 칭찬이 없었더라면 그는 일생을 어둠침침한 창고에서 보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소개해드립니다. 장영희 교수님의 수필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장 교수님 집 근처에 구멍가게를 하는 김씨 부부가 있었는데 열 서너 살 정도의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재형이인데 정박하여서 대여섯 살 정도 어린애의 지능밖에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걸핍하면 애들의 놀림감이 되거나 어른들로부터도 손가락질을 받는 아이였습니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엄마는 어디를 가나 우리 재영이가 라는 말을 하기 일쑤였고 재영이가 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대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재영이가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 머리가 깨어 일반 고등학교에도 가고 대학교에도 갈 수 있으리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보험도 들고 영어 카세트나 문학 전집 같은 것도 들여놓곤 하였습니다. 어느 날 교수님이 음료수를 사기 위해서 제형 슈퍼마켓 슈퍼 앞에 차를 세우는 중이었는데 중년 남자 셋이 가게 앞에 간이용 탁자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형이를 앞에 놓고 무슨 말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열에다 다섯을 더하면은 얼만 줄 아니? 겁먹은 표정으로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그것도 몰라? 그러면은 3 더하기 2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긴장한 탓인지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힘주어 양옆으로 붙인 팔이 부르르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넌 도대체 어디에 쓰냐?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냐? 재영이가 눈에 생기를 띠며 힘주어 말합니다. 노래요. 와, 노래할 줄 안다고? 그럼 한번 해봐. 남자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재영이가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목에 푸른 힘줄이 돋도록 혼신을 다해 노래를 불렀습니다. 악을 쓰는 듯한 노랫소리에 재영 엄마가 가게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빨리 들어와서 밥 먹어! 아들의 손을 낚아채듯 잡고 들어가는 재영 엄마의 등에 대고 한 남자가 말합니다. 아줌마, 걔 바보죠? 재영 엄마의 등이 잠깐 얼어붙듯 그 자리에 멈춰서더니 아무 대답도 없이 있다가 다시 서서히 움직여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교수님은 음식을 사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콜라 주세요 하고 말하는 것은 마치 거봐요 아줌마 대학은 무슨 대학 이라는 뜻으로 들릴까봐 다시 한번 뒤통수를 치는 일이 될 것 같아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찰스 디킨스는 편집자의 한마디의 칭찬에 어둠침침한 창고에서 나와서 세계를 밝게 하는 문학인이 되어갔습니다. 반면 가게 앞에서 술을 마시는 세 남자는 한마디의 말로 재형이와 엄마의 마음의 성역을 침범하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우리들의 입술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힘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여러분, 어떤 입술의 소유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벌써 2010년도 신년도 예배를 드리죠? 불과 몇 주일 아니 몇 개월 전에 2009년도 신년 예배를 드리고 또한 새해를 최고의 해로 맞이하자는 메시지를 전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가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몇몇 저를 너무도 사랑하시며 하시는 짓궂은 교우님들은 새해가 가까우니까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2009년도가 최고의 해면은 2010년도는 무슨 해가 되죠? 최근에 한국 기독교 서적 중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었는데 얼마 후 또 다른 책이 출간되었죠. 책 제목은 더 내려놓음. 그분이 저를 대신해서 답변하시기 위해서 그런 책을 써내지 않았나 요즘은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의 해를 허락하시려 하는지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들여보내면서 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신에 마지막으로 간곡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들어갈 수 없지만은 마지막으로 내 말한 대로 꼭 하라, 실천하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 말씀에는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 그 첫 번째 일을 말씀하기 전에 먼저 다음과 같이 모세는 서두를 엽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간단한 말씀이지만 아주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복과 저주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지 복과 저주가 우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점을 치는 많은 사람들은 복과 저주가 우리를 선택하기 때문에 점을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과 저주는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과 저주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0년도라는 새해가 우리 앞에 있는데 2010년이라는 새해 안에는 복과 저주가 살아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과 저주는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발로 손으로 차지하는 것뿐. 그럼 어떻게 차지할 수 있을까요? 27절 28절 말씀.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조치면 저주를 받으리라. 한마디로 명령을 들으면 복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듣지 아니하면은 저주를 차지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쉬운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 다 결심할 겁니다. 올해는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순종해야지. 순종해야 할 첫 번째 말씀은 이들 머리에 떠오른 것은 십계명이었을 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십계명을 철저히 지켜야지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벌써 그 말씀을 듣고 모세의 얘기를 듣고 입으로 십계명을 중얼중얼 새롭게 외워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십계명을 외우는 소리를 들이며 모세는 계속 말씀합니다. 29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십계명을 중얼중얼 외우고 있다가 이스라엘 민족은 깜짝 놀랍니다.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십계명대로 먼저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가나안 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십계명대로 사는 것이 먼저 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일은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할 때 축복을 택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줄 알아요. 그래도 좀 아리송하지 않습니까? 축복만 선포하면 되지 왜 저주까지 선포하나요? 복잡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 이하에 보면은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중 여호수아서 8장 33절 하반절만을 제가 봉독해드리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언약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나중에 막 부분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이 모든 것은 다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주도 축복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알고 있었습니다. 에발산의 저주의 선포도 궁극적으로는 축복을 위한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곧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축복을 선포하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선포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묘한 조화를 이루며 궁극적으로 축복의 선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축복을 선택하는 민족이 되어 갔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새해 들어서 많은 분들이 새해의 결심, New Year's Resolution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많이 실패하신 분들은 더 이상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가능한 것만 골라서 결심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무리 쉬운 것일지라도 잠시만 보류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쉬운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쉬우면서도 제일 먼저 해야 할 것 말씀드립니다. 입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1월 3일이 되었는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주일만이라도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한번 축복의 함성을 크게 질러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성을 질러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최고의 해를 맞이하게 될 줄로. 어떤 분들은 석연치 않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입으로만 될까? 주둥아리는 주둥아리지 별거 있겠나? 요즘 우리는 최고로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자본주의에 사는 우리들은 아주 불행합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부교역자로 섬길 때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가다가 freezing rain이 있어서 오늘처럼 눈이 오면 문제가 없죠. 조심해서 가면 되니까. 근데 freezing rain이 오면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길가에 파킹해 놓은 차를 박아버렸습니다. 다행히 뒤에 테일라이트만 부서뜨렸습니다. 근데 차를 보니까는 제가 손상을 낸 데 말고도 다른 데 많이 수리할 데가 있는 차였습니다. 그냥 보냈다가는 다른 것들도 제가 뒤집었을까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종이를 꺼내서 내가 손상시킨 것은 테일라이트 뿐이라는 것을 영어로 쓰고 사인을 받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어쩐 일인지 다음에 테일라이트 고쳐달라는 청구서까지도 받질 않았습니다. 아마 딴 데서 모든 걸 다 새롭게 고쳐놓은 것 같습니다. 뭐 하나만 생겨도 종이를 꺼내놓고 사인을 받아야 합니다. 말은 믿지 않습니다. 말의 권위를 잃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은 거짓말 아니면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에서 나온 말은 남에게 상처를 주든가 아니면 거짓말밖에 없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만 생기면 종이에 적기 바쁩니다. 결국은 입에서 나오는 입하면 거짓말과 남에게 상처 주는 입에서 나오는 축복마저 그게 축복이겠느냐, 우리는 그러한 대전제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의 힘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네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 말씀과 관련돼서 유대 문학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All dreams follow the mouth.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에 따라 꿈이 생겨난다. 그동안 우리들은 우리들의 입이 거짓말도 많이 하고 이웃에게 상처도 많이 주기 때문에 입에 대한 컨셉 관념이 좋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입의 권위를 인정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위대한 말에 따라 우리들의 삶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말을 레비라는 랍비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여섯 가지 중요한 기관이 있다고 이분은 생각을 합니다. 여섯 가지 중요한 기관. 세 가지는 그 중에 세 가지는 우리가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고 나머지 세 개는 컨트롤 못한다고 합니다. 못하는 것 먼저 세 개 말씀드리면은 눈과 코와 귀. 눈을 뜨고 있을 때 보여지는 것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눈을 감으면 되지만 어떻게 감고만 살고 삽니까? TV를 켜고 뉴스를 보고 있을 때 갑자기 광고가 나와도 할 수 없습니다. 광고를 보아야 합니다. 코, 자기가 있는 곳에 냄새가 나면은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좋아하는 냄새니 맞고 저것은 싫으니 안 맞고 불가능합니다. 컨트롤 못합니다. 귀, 소리가 들리면은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있는 한. 반면에 컨트롤 할 수 있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분은 손과 발과 마지막으로 입. 제 마음대로 손을 들고 지금 제 손에 볼펜을 들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컨트롤 합니다. 발, 제 마음대로 가고 말고 합니다. 입, 자기 마음대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과 발은 궁극적으로 입에서 나온 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최고의 것이 뭔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새해가 더 최고의 해가 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입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손과 발이 움직일 것입니다. 당장은 안 움직이는 것 같죠. 그러나 언젠가는 그 말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 말에 따라 이웃들이 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습니다. 그 말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거나 조롱을 받습니다.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에 따라 나라는 인격이 형성되어 갑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성숙되어 갑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모세는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 영국의 어느 영성가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Go after experience rather than knowledge. 지식보다는 경험을 좇으라. 오늘 우리는 경험보다는 지식을 좇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는 머리에 들어가 있는 지식을 더 좇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축복은 지식을 좇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을 좇습니다. 이번 한 해 우리 함께 경험을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쫓아가야 할 한 분을 소개해 드릴까요? 3년 전쯤 된 줄 압니다. 루어봇의 노래를 부르자라는 설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마지막 설교집은 또 루어봇의 노래로 제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 설교를 드린 후 저의 노래 중에 하나가 루호봇, 루호봇의 뜻은 넓다, 넓다.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삭이 블레셋 사람을 피해서 그랄 골짜기로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다툼, 에색이라고 부르고 그 우물을 놓고 다른 데로 갑니다. 두 번째 우물을 팠는데 또 빼앗깁니다. 대적함, 신나라고 부르고 또 피해서 다른 데로 갑니다.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더 이상 빼앗지 않습니다. 이때 부른 이삭의 노래가 루호봇, 넓다. 자, 골짜기가 넓어봤자 얼마나 넓었겠습니까? 평야에 가서나 루어봇 하지 골짜기에서 루어봇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골짜기에서 이삭은 넓다 노래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좁은 골짜기에서 나의 삶은 최고다 노래한 삶이, 셈입니다. 좁은 삶의 터전에서 자신의 삶을 최고라고 노래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겠습니까? 나타나셔서 축복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26장 24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네게 복을 주어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골짜기에서 부른 넓다라는 노래를 통해서 그는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갑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함께 이삭의 경험을 해보십시다. 올해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관이 없습니다.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이삭을 쫓아 루호봇의 노래를 부르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래는 입으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도 로봇의 노래에 맞추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노래에 맞추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 최고의 한 해를 또다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루어봇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외치셨습니다. 루어버. 하늘나라가 창조된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새해 벽두에 올해는 무슨 말씀을 행하며 살까 잠깐 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행하시기 전에 모세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축복하는 한 가지 말을 각자 찾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레졸루션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아침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에 따라 꿈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 말에 따라 손과 발이 움직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말씀을 쉽게 지키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몇 가지 축복의 말 한번 나열해 드릴까요? 나는 올해 최고의 해를 살아간다. 남들 듣는 데서 못하겠으면 혼자라도 한번 해보시고. 최고의 해를 살아간다. 나의 가정은 최고의 축복받은 가정이다. 가정 예배 드리실 때 한번 온 가정이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은 최고의 부모님이다. 나의 이웃은 최고의 이웃이다. 나의 직장은, 나의 학교는 최고의 직장이요 학교다. 여러분의 고백대로 직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학교가 되어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최고의 교회다. 최고의 교인들이다. 최고의 재직들이다. 진짜 마지막.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이 축복을 하신 후에 십계명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거둡니다. 그리스 신화에 잘 아시는 마이다스 왕이 나오죠. 마이다스 하면 잘 아시죠. 우리 남자분들 특별히 머플러 회사가 마이다스 아닙니까? 마이다스 왕은 디오니수스의 스승을 잘 돌봐준 덕분에 디오니수스가 마이다스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소원을 말한 것이 나의 손이 닿는 곳마다 금이 되게 하소서, 소원을 말했습니다. 이루어집니다. 손이 닿는 곳마다 금으로 변합니다. 나중에는 밥에 손을 놔도 밥이 변하고 여러 가지 일이 생깁니다. 그 이하 이야기는 오늘 설교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생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마이다스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마이다스의 축복을 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손에, 마이다스처럼 손에 그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입에 있습니다. 축복의 말을 하는 우리들의 입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마다 마이다스 타치가 임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황금의 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가 좋은 사람을 찾고 있는 이 시대이지만 하나님은 황금의 입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새해를 축복하십시다. 축복과 저주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 그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아직 아무도 밟지 않은 새해는 우리의 축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새해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가 만날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십시다. 새해벽도 올해 우리들의 발이 닿을 모든 곳들을 축복하십시다. 우리들의 손이 닿을 곳들을 축복하십시다.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십시다. 최고의 축복을 하는 자들에게 최고의 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0년이라는 축복의 땅에 금방 들어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안타깝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새해를 축복하는 마음의 고백들을 각자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또다시 두려운 마음을 안고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메시지는 돈이 돈을 낳고 두뇌가 축복을 낳고 기술이 삶을 낳는다고 생각하는 이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를 안고 2010년도를 들어섰기에 돈이 없는 저희들, 재주가 없는 저희들, 두뇌가 미치지 못하는 저희들 두려움 가운데 새해를 맞이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모세는 말씀하였습니다. 땅에 들어가거든 그리심산에서 먼저 축복을 선포하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2010년도 땅에 저희들 들어왔습니다. 많은 결심을 안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최고의 레졸루션을 알려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을 통하여 손과 발이 움직일 것이고 입을 통하여 꿈이 생길 것을 알려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꿈에 따라서 손과 발이 움직일 때마다 새로운 축복의 세계가 펼쳐짐을 알려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삭의 루어봇의 노래를 통하여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루어봇의 노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입술의 노래를 통하여 승리하는 한 해를 갖게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축복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자신을 축복하는 우리들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이웃을 축복하는 우리들의 노래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의 입술의 노래를 통하여 최고의 한 해로 또다시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